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 앞에 또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죄되고 연약한 모습은 주께서 가리워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 한 독거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5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7일 오전에 용산구 보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79세 된 장모 할머니가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서 조사를 하니까 노환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일단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고 그 집안에서 통장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통장의 잔고가 통장의 금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단돈 27원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생계비와 생활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총 49만 9,290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병이 좀 있어서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병원비로 지출하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병원에 안치가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식들이 없었냐? 자식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아무도 할머니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장 잔액 27원, 5평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한 할머니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매번 앞에 쓸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사실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자격이 정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장남인데 저희 아버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얼마 전까지 만성 심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작년에 간신히 신장 기증자를 만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수술 받으실 때 가보지도 못하고 한번 뭐 전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사역한다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용돈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 제가 감히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도 연로하시고 저희 부모님뻘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담담히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은 더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멀뚱히 저를 보시고 들으셔도 되고,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가면서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꼭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하는 부분의 말씀은 함께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러면 이 5계명은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다. 혹은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거꾸로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당연히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우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들, 권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님과 웃 어른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참된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가장 먼저는 공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또한 공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공경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말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무거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거운이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동사로 무겁다, 무겁게 만들다,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 근데 오늘날 세대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대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더 그렇고 부모님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너무 우리에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고 무겁게 존중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공경한다라는 그 말씀, 그 말이 어떤 대상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해. 제일 먼저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얗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무릇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7절에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윗사람만 존경하면 되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또한 존대하고, 우리 예전 개혁성경에는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9장 30절과 레위기 26장 2절 말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우리가 공경하며 존경해야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른들,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소, 교회와 예배의 초소를 우리가 또한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섬김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들을 존중하고 또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소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결국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기쁨거리가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폈는데 동일하게 잠언 10장 잠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또한 잠언 17장 25절 잠언 17장 25절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의 앞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기쁨과 기쁨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구박하거나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업신여기느니라. 또한 잠언 30장 12절 잠언 30장 11절에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26절 말씀에도 잠언 19장 26절 말씀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또 그 부모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함께 지내며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부모를 쫓아내는 그러한 자녀가 부모를 능욕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것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잠언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니라.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 거는 다 내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결국 다 내 거가 될 건데 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야 엄마 아빠께 다 니네 거야 너의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것을 함부로 가져다가 내가 필요하면 가져다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의 물건을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아빠께 다 니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몰래 엄마 아빠 지갑에서 단돈 20불이라도 딱 꺼내가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사실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부모의 것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것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멸망받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부모에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지켜 행하여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어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과 잠언 1장 8절,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자,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또 반대로 성경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과 레위기 20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과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비난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아멘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말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십계명의 개요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영역의 말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부터도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밖에 나와서는 상당히 젠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가족한테 잘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오히려 바깥에 나와서 사무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비즈니스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도 더 못하게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게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거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도 동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거꾸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맨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일 앞에 있던 거를 맨 뒤에 거꾸로 말씀하셨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반대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5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맨 뒤에 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화법에서 어떤 게 있냐면 도치라는 게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순서가 있는데 그 익숙한 순서에서 그 순서를 거꾸로 놓게 되면 그 거꾸로 놓은 것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앞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맨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부모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영생을, 우리말로 쉽게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가요? 아니요.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장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거꾸로 대답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이 부자라고 그러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나?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에 그 바늘 구멍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는데 조그만 문이라는 거죠. 어른들도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뒷문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 문을 낙타를 짐을 싣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짐을 손으로 들어서 끌어서 옮기고 낙타도 무릎을 꿇려서 질질 끌고서 가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들으신 적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라고 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다 받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이야기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부자뿐만 아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느냐? 아니,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꿔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내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조차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을 듣고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과 그 훈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제가 이제 계속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성경 찾기는 포기하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좀 찾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잠언 6장 20절 말씀. 잠언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는 잠언 6장 20절로 23절 한번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득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너희에게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그 내용은 너희의 생명을 연장하고 너의 생명을 길게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훈계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사실 요새는 좀 이상한 부모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라고 훈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비록 부모 자신은 그 길로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 자식이 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훈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없는 또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라는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축복의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시키지 않아도 아멘하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네. 다른 거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억지로 좀 아멘 하는데 복받으라 그러면 안 시켜도 아멘 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이 땅의 복만을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복이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예배 때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죠. 창세기 49장 25절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예전 개역 성경은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특별히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복이 단순히 이 세상의 복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의 신령한 참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신령한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앞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는 시편 16편 1절로 2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진정한 우리의 복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심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죠? 신앙생활 하길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을 종종 보게 되냐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보는 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세요. 그리고 교회도 가끔 가다 나오십니다. 근데 교회 등록을 안 하세요. 혹은 교회는 뭐 나름 꾸준히 출석을 하시는데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독교를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제가 기독교를 제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세례 받으면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세례를 못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신 참된 영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말씀 한 군데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6쪽에 있습니다. 1326쪽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대 내가 너희를 지으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아버지일진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라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먼저 섬기고 바르게 공경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일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에 또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이. 근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결코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부모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를 버린다라는 것이 전혀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고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마땅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예와 같은 그렇게 부모님을 돌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도 나오는데 부모를 버리라라는 그 말 대신에 여기서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엔 사과하고 배로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바꿔서 커피를 드실래요? 주스를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니까 아 커피를 제가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아 주스는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저주할 대상으로 여기고 돌보지 않고 저버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정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4장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되는 것이 있고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니까 그럼 내 부모는 돌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냐? 결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같이 구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부모를 공양하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내가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렇게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들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되 더 우선순위에 무엇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우리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모를 역시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온전히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모양으로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더불어 공경하고 부모를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